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번 주부터 몇 주 동안은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삶의 이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불만족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흔히 불만족이라는 감정은 우리 마음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이 정도인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 이 정도여서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일어나면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감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만족이라는 감정은 불편함이라는 감정하고 다른 감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이 정도인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이 정도이면 이 둘 사이에 있는 이 큰 차이 때문에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불편함이라는 감정은 매우 자연스럽고 굉장히 솔직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불만족이라는 감정은 불편함이라는 그 감정을 해결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나쁜 감정이고 불필요한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마음은 크고 넓은 집에 사는 것을 좋아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작고 좁은 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큰 차이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불편함만 느낀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 작은 집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지도 않을 것이고 큰 집에 살고 싶은 욕심에 시달리지도 않을 것이고 큰 집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질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불편함이라는 감정을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그 감정이 썩고 썩어서 불만족이라는 감정으로 우리 마음에 솟구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일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만족이라는 감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작고 좁은 집에 살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불편함을 불만으로 불평으로 쏟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좁은 집에 살게 만든 사람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집에 살고 싶은 욕심에 늘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큰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만족이라는 감정은 나쁜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내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며 많은 죄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불만족이라는 감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겼는데 그것을 우리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약 네 가지 안 좋은 일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느 정도 행복하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만족이라는 감정의 포로가 되어서 나는 지금 몹시 불행하다라는 생각에 시달리게 됩니다. 둘째, 불평과 원망, 탐욕과 질투로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자기의 불행함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불행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사람의 거룩함과 행복함을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결국에는 아프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어 버립니다. 불만족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람에게 불만족이라는 감정이 첫 번째로 들어온 한 사례를 보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거기 있는 나무의 모든 열매는 마음대로 따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명령하신 까닭은 사람의 순종을 확인하시고 사람에게 지금까지 준 복보다 더 크고 더 영광스럽고 더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브에게, 하와에게 다가와서 거짓말을 불어넣죠. 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도 하나님처럼 신령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싫으셔서 너희에게 그것을 먹지 말게 금하신 거야.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해댑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사람에게 더 주실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주기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처럼 거짓말을 해댄 것이죠. 마귀의 이 거짓말은 사람의 마음에 불만족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마귀의 그 거짓말을 듣고 거기에 귀가 솔깃해지니까 하와의 마음에 마침내 불만족이라는 감정이 생겨나죠. 그래서 이제 하와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 불만족스러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안 따먹었다가는 자기가 손해를 볼 것만 같은 그런 위기감을 마음에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그 먹기 좋은 열매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오게 됩니다.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가는 정말로 좋은 것, 정말로 가장 좋은 것을 놓칠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생겨나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그 열매를 따 먹으면 좋을 것 같다는 아주 간절한 열망이 마음속에 솟구쳐 올라오게 됩니다. 불만족이라는 감정이 한순간에 하와의 마음과 하와의 감정과 하와의 삶을 이렇게 뒤흔들어서 마침내 하와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고 그것을 남편에게도 먹였고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불만족이라는 감정은 별거 아닌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거하고 내가 사는 현실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내가 불만족을 느껴도 괜찮을 것 같지만 그 감정은 이렇게 많은 죄를 만들어내고 심각한 불행을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이 세상에 가져오는 나쁘고도 무서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쁘고 이렇게 무서운 감정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가지고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그것을 버릴 생각을 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 가정의 형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늘 불만하는, 불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불만족이라는 감정을 품고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불만족이라는 감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불만족이라는 감정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속을 뒤집어 보면 불만족이라는 감정을 품고 안 품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정도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교우 여러분, 불만족이라는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이렇게 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만족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비집고 들어오는 불만족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무서운 독과 같아서 그 감정을 품고 사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심하게 망가지고 우리의 삶은 심하게 불행해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심하게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은 행복했다 불행했다 뭐 그렇게 변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사람의 거룩과 행복을 너무나 원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만족이라는 감정을 품고 불행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만족이라는 감정이 나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생겼으면 그것을 그냥 가지고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불만족이라는 감정이 생기면 자기가 이제 힘들어지니까 누가 그것을 해결하라고 안 해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불만족이라는 감정을 해결할 때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자기 마음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자기가 살고 있는 실제 현실을 자기 마음이 원하고 기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가 좀 불만족스러워서 마음이 힘들고 가정생활이 힘든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일단 그대로 놔두고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을 변화시켜서 바꾸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수준으로, 아니면 자기 마음보다 훨씬 더 나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만족이라는 감정이 해결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잘 되나요? 우리의 현실은 어지간해서 잘 안 바뀌거든요. 안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번에는 자기가 사는 현실이 잘 안 바뀐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대신 자기 마음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애써서 낮추거나 버리거나 포기해서 자기의 현실적인 삶에 이것이 가까워지도록, 이 차이가 없어지도록 자기의 마음을 비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그거죠. 남편이나 아내가 아무리 바꿔보려고 해도 안 바뀌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자꾸 낮춥니다. 힘들지만 애써서 낮추어서 이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질 때까지 내려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 불만족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아주 좋은 신자들도 불만족이라는 감정을 해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가 마음에 원하고 기대하는 수준에 맞지 않는 내 낮은 현실과 내 그 부족함이 많은 현실을 이제 하나님에게 고쳐달라고, 하나님에게 그것을 끌어올려서 내 마음과 내 성에 차는 수준까지 올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신앙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제 그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달려가죠.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 사이의 그 갭을 그렇게 메꾸면 자기의 불만족이 해결되고 행복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기도를 어지간해서 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이 막 급작스럽게 바꿔주시고 막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할 줄 알고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으로 많이 행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안 변화시켜주는 자기의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바꿔달라고 해봐야 안 바꿔주시니까 이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자기의 마음이 원하고 기대하는 그 수준을 좀 내려달라고, 낮춰달라고, 포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불만스러웠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는 방법이 그거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자꾸 기대하는 마음들을 낮춰주고 하나님께만 기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자기의 마음을 낮추어서 이제 여기로 끌어내리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방법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바깥에서든 사람들이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네 가지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원하고 기대하는 거하고 그것에 못 따라가는 자기의 현실적인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사이에 그 차이를 줄이거나 최대한 줄이거나 이 차이를 성공적으로 없애서 이것을 맞추기만 하면 불만족이라는 감정의 문제에서 해결받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사람들이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줄여보려고 애를 쓰든지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줄여보려고 평생 몸부림을 치면서 만족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줄이면, 그래서 이 둘을 엇비슷하게 맞춰놓으면 불만이라는, 불만족이라는 감정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줄이거나 없앤다고 해서 절대로 불만족의 문제에서 우리가 노임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참된 만족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계속해서 하는 성형 중독에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비싼 돈을 내고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자기 마음이 원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기대하는 거하고 자기가 타고난 실제 얼굴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서 그게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그 불만족스러움을 해결하려고 성형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성형수술을 하면 처음에는 불만족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불만족이 솟구쳐 오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고친 곳이 예상보다 별로 안 좋게 결과가 나오거나 처음에는 좋게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의 불만족이 심하게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곳을 잘 고치고 보니까 옛날에 좋게 보였던 데가 이제는 못나게 보여서 다시금 불만족이 마음에 솟구쳐 오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 곳을 잘 고치고 보니까 다른 데를 한 번만 더 고치면 더 예뻐질 것 같다라는 그런 욕망이 새롭게 생겨나서 다시금 불만족에 시달리다가 결국 얼굴에 칼을 다시 한번 대는 수술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불만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사람들이 흔히 택하고 있는 이 자기 마음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과 자기의 현실 사이에 차이점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이 절대로 불만족의 문제를 우리에게서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줄여보려고 애쓰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불편하니까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려고 애쓰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둘 사이를 줄이거나 없앤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불만족이란 감정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늘 변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한자리에 늘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늘 오르락내리락 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양쪽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변하고 있는데 이 둘 사이를 맞추려고 노력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둘 사이를 맞춰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둘 사이를 맞추려고 맨날 노력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이 둘 사이를 맞추려고 씨름하면서 죽을 때까지 이 둘 사이가 맞춰지지 않고 맞춰줘도 도무지 행복하지 않은 그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내가 불만스러운, 내가 불만족하는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내가 행복할 거다. 아니면 삶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뀌니까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내가 행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절대로 이 둘 사이를 조절해서는 참된 만족이나 참된 행복이 나한테 찾아올 수 없다. 딴 데 참된 만족의 비결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그 불만족이라는 감정에서 정말로 좀 벗어나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마지막 질문이 되겠죠. 그것을 알려면 불만족이라는 감정이 진짜 뭐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는지부터 저희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불만족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요만큼인데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차이 속에서 우리가 불만족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거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지를 한번 성경을 펼쳐놓고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불만족을 느끼게 된 이유, 그게 자기들의 마음이 원하는 것과 자기들의 현실이 이렇게 차이 나서 거기에서부터 불만족을 느낀 거예요? 아니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거짓말을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하와의 마음에 불만족이라는 감정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안 주실까? 하나님은 왜 그것을 금하셨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무지와 신뢰가 깨어지는 것이 불만족이라는 감정을 사람 속에 집어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을 때 하와를 보고서 완전한 만족감을 느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노래를 불렀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부부 중에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 정도의 노래를 평생에 뭐 몇 번이나 부를까요? 뭐 한 번도 안 부르고 죽는 남편도 있겠죠. 그런데 아담이 자기 아내 될 여자를 바라보면서 이 정도의 만족감을 느끼고 이 정도의 기쁨을 표출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브의 마음이 불만족이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담이 함께 버리자, 신뢰하지 않게 되자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불만족에 가득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여자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결국 이 여자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지 뭡니까? 왜 이런 여자를 나에게 주셔서 그렇게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불만족의 감정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따져보면 사람이 불만족을 느끼는 이유는 마음이 원하는 것과 삶의 현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만을 느껴요. 근데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이유는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지금도 뭐예요? 사람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선하신 은혜와 선하신 역사와 선하신 돌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만족의 감정이 생기는 거고 그 불만족의 감정이 현실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기의 실제 현실 사이에 그 차이점에 주목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원망하고 불평해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로 그 사람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불만족스럽게 여기거나 아내가 남편을 불만족스럽게 여긴다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남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표면적인 이유는 뭘 못해주는 안 해주는 남편에게 있어요. 뭘 안 하고 뭘 못하는 아내에게 있어요. 표면적인 이유는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 남편과 그 아내에게 서로를 향한 불만족의 마음, 감정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이유는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언제부턴가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를 부부로 묶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를 부부로 묶어주실 때 야, 너네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서로를 실컷 불행하게 만들다가 나중에는 서로 원수가 되어라. 그런 의도와 그런 계획과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묶어주셨을까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야, 너네가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다가 정말 서로 한 몸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되어라. 그런 의도와 그런 계획을 가지고 부부로 묶어주셨다고요. 타고난 성품, 자라온 환경, 생활 습관, 돈 씀씀이, 말투 모든 것이 다른 두 사람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묶어주실 때 야, 니네 그 차이점 니네가 알아서 한번 해결하고 잘 살아봐. 그렇게 묶어주셨겠냐고요. 두 사람이 그 차이점을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극복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래서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도움을 베푸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 두 사람을 부부로 묶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선하신 의도와 선하신 돌보심과 선하신 보호하심을 부부가 서로 믿고 의지한다면 지금 불편한 게 있어도 지금 불만스러운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이 아름답게 선하게 해결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돌봐주는 일을 기쁨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이 정말 이만큼이고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삶이 이만큼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도 불편해도 불만스러워도 불만족이라는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도 그 감정을 몰아내고 그 감정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오는 불만족을 해결하는 성경적인 방법이고 올바른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살지, 누구와 살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지, 어떤 경제적인 형편에서 살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지를 미리 다 보시고 정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선이 되도록 쉬지 않고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한테 불편한 거, 나한테 불만스러운 거, 나한테 힘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지금 주어진 그 현실에서 그 차이점들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묵묵하게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불만족이란 감정을 정말로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성경적인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라고 이것을 다 터득했겠어요. 저도 살다 보면 어떤 일로 막 불만족이라는 감정이 제 마음속에 막 화산처럼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불만족이라는 감정을 저도 그렇게 해결해요. 처음에는 하나님 보고 이제 개입해서 내가 만족스러워하지는 이 현실을 좀 바꿔달라고 매달리는데 하나님 잘 안 들어주신단 말이죠. 그럼 이제 제 마음을 막 애써서 막 끌어내려요. 막 기대하던 거 다 버리고 막 다 내려놓으면 잠깐은 행복한데 잠깐은 좀 그 불만족이 사라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그 자리에 놓고 내 현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놓여진 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이 일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필요가 있으셔서 이렇게 통과하게 하시는 걸 거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봐서 거기에서 단맛을 느끼게 될 때 불만족이란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든지 줄여보고 없애보려고 몸부림치는 삶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삶이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안정되고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지지 않지만 단맛이 안 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단맛이 느껴져서 그 단맛이 내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불만족이라는 쓴 감정을 뒤덮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단맛을 느끼면 느낄수록 불만족이라는 감정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통로들이 비집고 들어오는 통로들이 조금씩 조금씩 작아지고 좁아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런 상황 정도면 막 불만족으로 막 화를 내고 막 난리를 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의 단맛을 경험하는 일들이 불만족이라는 감정이 들어오는 것을 계속 좁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전처럼 그렇게 조급하게 불만족스러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그런 자리로 덜 떨어지게 됩니다. 행여나 다른 불만족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집고 결국에는 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단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단맛이 새롭게 들어온 그 불만족이라는 감정을 오래 잊지 못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불만족이라는 감정의 틀에서 벗어나서 참된 만족을 경험하는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내 마음이 원하는 거하고 내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내가 지금 참 쓴맛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현실을 바꿔주시든지 내 마음을 좀 낮춰주셔서 그냥 현실적으로 나를 만족시켜주시면 제일 간단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보고 바라보고 나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단맛을 경험하라고 하면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어려운 숙제를 다시 한번 받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숙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도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불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친 삶의 현장에서 불만족을 마음에 끌어안고 그것을 해결 못하는 그 우리, 그 불만족이라는 짐을 짊어지고 수고하고 짐져 있는 그 우리를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네 힘과 네 지혜와 네 능력과 네 노력으로 맛보아라 그러면 해결될 것이다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주시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쓴맛이 나서 하나님을 아무리 바라봐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단맛을 경험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단맛을 네가 맛볼 수 있도록 네 인생이 아무리 써도 그 단맛을 맛볼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마. 그래서 네에게 너에게 쉼이 있도록 해주마.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만족이라는 감정을 해결하는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안 상태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고쳐보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면 돼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단맛을 맛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만족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불만족이란 감정에 휩싸이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싸우고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래서 함께 불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불만족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늘 손을 뻗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요즘 그런 불만족이란 감정을 가지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올 가을에 부르시면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들으세요. 그거 가지고 살지 말고 내게로 오면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 터이니 내게로 와서 참된 쉼을 얻자.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불만족이라는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불행하게, 그렇게 어렵게 살지 마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